베드로전서 11번 메시지. 3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그 성과. 베드로전서 1장의 처음 12구절은 깊고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3절부터 25절이 사람 편에서의 일을 다루는 반면에 이 구절들은 신성한 편에서의 일을 다룹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에서 다루어진 심오한 문제들 중에 한 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문제는 깊고 심오합니다.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구절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심오한 문제입니다. 이 장의 처음 12구절에 있는 신성한 편에 관한 항목들은 깊고 심오합니다. 1장 13절부터 25절에서 다루어진 사람 편에서의 일은 더욱 자세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신성한 편을 다룬 1절부터 12절까지와 사람 편을 다룬 13절부터 25절까지의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두 개의 주된 항목인 생명의 거룩한 행실과 형제 사랑을 다룹니다.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베드로는 믿는 이들이 생명의 거룩한 행실과 형제 사랑을 갖게 되기를 관심합니다. 우리는 이 장의 처음 12구절이 신성한 편에 심오한 일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일들 중에 일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남,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유업 등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는 주로 생명의 거룩한 행실의 발전과 형제 사랑에 관계됩니다. 이것들이 3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과요 결과입니다. 우리 생각의 허리를 동임. 이제 13절부터 25절까지를 한 구절씩 보기로 합시다. 13절은 그러므로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청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에 너희 소망을 온전히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한 개의 긴 문장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의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우리 혼의 구원으로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 성취되며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분의 놀랍고 뛰어난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13절은 그분의 경륜을 따라 3일 하나님에 의해 수행되는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생각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느슨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매우 느슨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것에서 저것으로 뛰어다닙니다. 몇 초 안에 우리는 생각 안에서 온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다른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만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중에 갑자기 가게에서 방금 샀던 어떤 것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처럼 빠르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의 허리를 동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방금 놀랍고 신성한 많은 항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삼일 하나님께 관한 나의 찬미를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산 소망에 이르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의 적용에 관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일하고 권합니다. 너희 생각을 느슨하게 하지 마십시오. 청명함. 13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청명함에 관해 말합니다. 청명함은 생각이 조용하고 맑은 것이며 두려움, 열정, 어떤 염려에 방해받지 않고 3절부터 10절까지에 계시된 것과 같은 그분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은혜에 둠. 13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은혜에 두라고 권합니다. 이 소망은 거듭남에서 산출된 산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온전히 우리의 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확실히 이 은혜는 다만 과분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될 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주님의 초림에 의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의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비교해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모든 것은 작은 분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리 맛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맛봄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미리 맛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맛봄을 누릴 것입니다. 미리 맛봄을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장래 완전한 맛봄에 우리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미리 맛봄의 본성, 본질, 실제는 완전한 맛봄의 본성, 본질, 실제와 같습니다. 차이점은 분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견본, 미리 맛봄인 작은 분깃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한 분깃을 누릴 것이며 완전한 맛봄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면으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다른 면으로 우리는 장래의 완전한 맛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리 맛봄을 누리고 있는 한편 또한 완전한 맛봄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완전한 맛봄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장래의 완전한 맛봄은 이 유일한 은혜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다만 과분한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누림을 위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만 미리 맛봄, 즉 작은 분깃을 누릴 뿐이지만 완전한 맛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완성이 될 장래의 이 완전한 맛봄에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 13절의 끝부분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에 관해 말합니다. 그가 오심이나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드러나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의미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베일 아래서 주 예수님을 미리 맛봄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일이 벗겨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나는 가려짐이 없이 주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일 아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베일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누림은 감추어져 있으며 똑같은 체험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 예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누려왔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드러남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장래의 은혜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미리 맛봄으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맛봄으로 드러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내가 주님을 미리 맛봄으로 누리며 완전한 맛봄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항상 가지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소서 당신을 누리는 나의 누림이 완전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맛봄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에 우리 소망을 온전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됨. 계속하여 14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본삼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체류자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걸었던 길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역을 본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는 선택하신 아버지, 구속하신 아들, 거룩히 하는 영, 즉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택한 자들 안으로 거룩한 본성을 넣어주심으로써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그들을 망령된 행실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영은 그들이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될 수 있도록 심지어 하나님 자신만큼 거룩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으로 분별함으로써 아버지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 거룩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가져오고 거룩한 생활을 산출하는 거듭남에 근거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거룩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화장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에 관한 그러한 관념은 너무 외적입니다. 우리 존재, 우리의 성분, 우리의 전체 인격이 거룩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해 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이 적어도 두세 번 나옵니다. 거룩한 자의 심판. 17절에서 베드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계속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다룬 독특한 항목인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통치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이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들이 있는 거룩한 가정을 산출하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는 거룩한 행실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우리의 거룩치 않음을 처리하기 위해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본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적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적인 심판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일과 처신함에 따라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또한 그분을 우리의 심판자로 두려워해야 하며 두려움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혼의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해지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집에서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두 서신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므로 필수적인 항목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것은 천사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구약시대의 사람을 거쳤습니다. 그런 다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날은 천년왕국 전에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한 모든 죽은 자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며 하늘들과 땅은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심판의 결과들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심판의 결과는 징계적인 다루심이고 어떤 것은 경륜적인 징계이며 어떤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들을 통하여 주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의로 가득 찬 새 우주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실 수 있도록 온 우주를 깨끗케 하실 것이며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일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17절에 있는 일은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같이 처신, 행동을 가리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냄. 1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것과 같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함 안에서 행하게 하는 건강하고 진지한 경고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이 책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는 이 책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낸다 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매분을 포함합니다. 몇 년 전 나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도박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자고 내게 제의했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만일 형제가 나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악한 도시에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가 나를 초청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박장을 보러 가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곳에 갔었다면 그날 얼마의 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생활의 매분이 두려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행실과 관계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점은 거룩한 행실이 그리스도의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구속에서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오락에 빠지거나 세상적인 옷을 사는 것은 망령된 것입니다. 망령된 행실은 또한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법에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물건 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더라도 다만 구경하기 위하여 적어도 매주 한 번은 백화점에 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왕의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왕의 자녀로서 당신은 가볍게 백화점에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당신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도 당당하고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망령된 행실에서 실행상으로 구속되는 것의 예로서 이것을 사용합니다.